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증시를 이끄는 아주 핵심 기업의 주가가 무려 15%나 호공으로 증발했습니다.
와, 15%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렇죠. 근데 이게 기업 가치가 하루 만에 곤두박질 친 게 아니거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그 튼튼한 펀더멘털은 그대로였단 말이죠.
네, 기업 자체의 문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날아다니는 미사일 하나가 그 나스닥의 파생상품이라는 숨겨진 도관을 타고 우리 증시 심장부에 그대로 꽂혀버렸습니다.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네, 오늘 우리의 심층 대담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지식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해부할 자료는 정말 방대한 지정학적 그리고 기술적 통찰이 담긴 보고서와 코멘터리입니다.
아, 기대되네요. 이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은 바로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이신데요. 보고서에서 김경진 변호사는 현재 글로벌 시장을 아주 서늘한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서늘한 비유요? 어떤 건가요?
바로 오늘 방 안에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 두 개의 시계. 그러니까 하나는 거시적인 지정학적 위기가 우리 시장을 무차별적으로 타격하는 외부의 시계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국 내부에서 막 폭발적으로 팽창하다 못해 이제는 스스로 선을 긋고 강력한 통제에 돌입한 그 AI 시대 시계. 이렇게 두 개인 거죠.
정확합니다. 이 두 시계가 아주 기묘한 불협화음을 내면서 째깍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우, 듣기만 해도 긴장되네요. 우리는 이 두 시계의 톱니바퀴가 도대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밖에서 요동치는 첫 번째 시계부터 열어보죠. 도대체 중동의 외부 충격이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우리 증시의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시킨 겁니까?
현상의 발단은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란이 해협 봉쇄를 선언한 사건이었죠.
네, 뉴스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이 소식에 글로벌 유가가 하루 만에 3.8% 급등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지정학적 충격파가 한국 시장에 상륙하는 방식이었어요.
방식이요?
네. 코스피가 6,856.93으로 마감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요. 삼성전자가 10.70%, 특히 SK하이닉스는 무려 15.37%라는 기록적인 폭락을 겪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중동 상황이 심각해도 말이죠.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폭격을 맞은 것도 아닌데 하루에 15% 폭락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단 말입니다.
네, 펀더멘털만 보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죠. 제가 한번 이런 비유를 생각해봤는데요.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거대한 건물 밑에다가 15배짜리 거대한 지렛대를 억지로 끼워 넣은 겁니다.
아, 지렛대 비유 좋네요.
중동에서 발생한 아주 작은 진동이 그 지렛대를 타고 넘어오면서 건물 전체를 그냥 미친 듯이 흔들어버린 거죠. 그 지렛대 역할을 한 게 바로 파생상품 아닙니까?
상황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지렛대의 정체가 바로 최근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즉 SKHY이고요.
네, ADR.
그리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그래니트 시어스의 2배 레버리지 ETF들. 그러니까 SKUU랑 SKUDD 같은 상품들입니다.
아, 레버리지 ETF. 이 구조를 좀 뜯어보면 왜 충격이 뻥튀기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동 위기로 나스닥 시장이 흔들릴 때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이 투매를 던지잖아요.
일단 막 팔고 보겠죠. 불안하니까.
네. 그러면 이 ETF를 운용하는 기관들은 자신들의 포지션을 맞추기 위해서 기초자산인 ADR을 대량으로 팔아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170달러로 시작했던 ADR이 단숨에 152달러까지 수직 낙하를 한 거죠.
어우, 세상에. 그리고 그 나스닥에서의 거대한 매도 압력이 다음 날 아침 한국 본장으로 고스란히 밀려 들어오면서 본주를 아예 박살 내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김경진 변호사는 코멘터리에서 이를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딜레마라고 아주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구조적 딜레마.
네, 한국 증시는 특정 반도체 기업들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크잖아요.
쏠림 현상이 엄청 심하죠.
그 집중된 구조 위에 나스닥이라는 거대한 바다의 변동성을 양방향으로 두 배씩 증폭시키는 파이프라인이 뚫려버린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튼튼한 성벽을 지어놓고 뒷문을 활짝 열어둔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은 펀더멘털이랑 무관하게 글로벌 자본시장의 최전선에서 지정학적 폭탄의 파편을 아무런 여과나 방어막 없이 온몸으로 맞게 된 거죠.
글로벌 금융시장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외부의 충격이 자본의 지렛대를 타고 우리 시장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드는 동안 말이죠. 정작 이 모든 기술 혁신의 진원재 중 하나인 중국은 완전히 반대되는 기묘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내부의 통제 시계가 울리기 시작했죠.
시장을 더 키워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AI 산업의 전원을 맡고 있다는 건데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중국 내부에서 울리는 그 두 번째 시계, 즉 규제의 띠가 오늘 7월 15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중국 당국이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했거든요.
의인화 상호작용이요?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 흉내를 내는 걸 아예 막겠다는 건가요?
네, 가장 핵심적인 타격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 동반자와 가상 가족 서비스의 전면 금지입니다.
전면 금지요?
이게 단순히 권고 수준이 아닙니다. 상하이 당국은 오늘 하루에만 무려 1만 4천 개의 위반 에이전트를 강제로 삭제 조치했습니다.
와, 하루 만에 1만 4천 개를요? 대박이네요.
바이트댄스의 두바오, 알리바바의 통해천문, 텐센트의 위안바오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중국 최고 대형 언어 모델들이 있잖아요.
네, 엄청 유명한 모델들이죠.
이 모델들이 오늘 일제히 감정 동반자 에이전트 기능을 자기들 시스템에서 종료시켜버렸습니다.
어? 잠깐만요. 영화 허를 보면 주인공이 AI 운영체제인 사만다랑 엄청 깊은 감정적 교류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영화 속 대표적인 장면이죠.
지금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어떻게든 사용자가 AI랑 더 오래 대화하고 애착을 갖게 만들려고 진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중국은 그걸 불법으로 규정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반대로 가는 행보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쪽에서는 이거 혁신의 싹을 싹둑 자르는 시대착오적 통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감정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이 기업의 AI 알고리즘에 정서적으로 종속되는 걸 막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중국 규제의 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철학이요? AI를 생산성을 높이는 완벽한 도구, 딱 그 도구의 영역에만 가둬두겠다는 국가적인 선을 그은 겁니다.
아, 도구로서만 써라.
네. 기계가 인간의 감정적 결핍을 파고들어서 동반자의 영역을 침범하는 순간 사회적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거죠.
하긴 수억 명의 사람들이 국가가 아니라 AI한테 정서적으로 기대게 되면 통제하는 입장에서는 꽤나 껄끄럽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선긋기의 파장은 소프트웨어에만 머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 로봇 기업 우비텍이 개발한 유언이라는 인간형 로봇이 있습니다.
네, 로봇이요?
이 로봇은 사람의 표정이랑 음성을 분석해서 20가지가 넘는 감정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대형 모델을 탑재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로봇이 막 인간이랑 눈을 맞추고 위로의 말도 건네고 그러는 건가요? 그럼 이 규제의 칼날에 바로 걸려들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현재 이 로봇의 상호작용이 지속적 감정 상호작용에 해당하는지, 즉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두고 당국이랑 업계 간에 아주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와, 로봇이 하는 위로가 불법이 될 수도 있다니.
중국은 이미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알고리즘을 국가에 등록하게 하는 제도도 시행했거든요. 거기에 이번 의인화 규제까지 더하면서 이른바 AI 3중 규제 체계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완성해버린 겁니다.
듣다 보니까 우리 상황을 안 돌아볼 수가 없네요.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과학기준정보통신부는 지금 어떨까요?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안 보이죠.
당장 아이들이 스마트폰 AI랑 하루 종일 떠들고 놀아도 이걸 도구로 볼지 가상 동반자로 규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경진 변호사가 지적했듯이 중국이 먼저 부딪히고 피를 흘리면서 선을 그어본 이 경험은 머지않아 똑같은 딜레마를 마주할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거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오해해선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중국이 감정 AI를 통제한다고 해서 기술 발전이 느려지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업무용 산업 AI랑 하드웨어 융합 생태계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폭발적인 속도로 팽창하고 있거든요.
며칠 뒤에 열리는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그러니까 WIIC 소식만 봐도 알 수 있죠. 시진핑 주석이 2018년 첫 대회 이후에 처음으로 기조 연설에 직접 나선다면서요.
네,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자리에서 세계 AI 협력기구, 즉 WIICO의 설립을 공식 제안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짚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기술 표준이나 규범은 항상 미국 아니면 유럽연합이 만들고 중국은 그걸 따라가거나 우회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늘 그래왔죠. 룰 테이커였죠.
하지만 WIICO 설립 제안은 중국이 이제 글로벌 AI 거버넌스에서 규칙을 수용하는 자를 넘어서 규칙을 제정하는 자, 즉 룰 메이커로 군림하겠다는 아주 거대한 지정학적 선언입니다.
룰 메이커요?
그럴 만한 기술적 자신감이 바탕이 된 거고요.
기술 혁신 내용들을 보면 그 자신감이 진짜 허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정식 출시되는 딥식 V4 모델을 한번 볼까요? 파라미터가 무려 1.6조 개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놀란 건 기술력 자체가 아니고요. 이들이 비즈니스를 풀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크밸리 가격제라는 걸 도입했다고요.
네, 아주 영리한 접근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서비스할 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뭘까요?
서퍼 터지는 거.
맞습니다. 바로 천문학적인 연산 비용과 트래픽 몰림 현상입니다. 딥식은 이걸 전력망 관리 방식에서 해법을 찾았어요.
전력망이요?
네. 우버 타실 때 비가 오거나 사람이 몰리면 요금이 확 비싸지는 서지 프라이싱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 피크 타임 요금 할증 같은 거요. 진짜 비싸지잖아요.
맞아요. 그걸 AI 연산에 도입한 겁니다. 사용자가 몰리는 낮 시간대에는 API 호출 요금을 비싸게 받고요. 사용자가 적은 새벽에는 가격을 대폭 깎아줍니다.
와, 머리 진짜 좋네요.
연산 부하를 경제적 인센티브로 쫙 분산시켜서 클라우드 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한 아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셈이죠.
기술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싸고 효율적으로 시장에 뿌릴지 상업적 최적화까지 완전히 끝냈다는 거군요.
바이트댄스가 내놓은 C댄스 2.5 API는 또 어떻습니까?
아, 그것도 대단하죠. 텍스트를 딱 넣으면 30초짜리 네이티브 4K 영상을 한 번에 뽑아냅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겉으로는 막 중국 기술을 보이콧한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제작비 아끼려고 이 API를 몰래 끌어다 쓰고 있다는 업계 뒷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네, 현실이 그렇죠.
그런데 소프트웨어보다 더 무서운 건 하드웨어입니다. 악의 성진이라는 기업이 세계 최초로 에이전트 네이티브 스마트폰인 스텝엑스 니오를 공개했어요.
이 부분은 스마트폰 산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확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스마트폰은 자체 개발한 스텝 AOS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하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네.
그러니까 굳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OS를 바닥부터 새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지금 삼성이나 구글이 하는 것처럼 그냥 널리 깔려있는 기존 안드로이드 생태계 위에 훌륭한 AI 앱이나 레이어를 얹는 방식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AI 대형 모델 기업이 OS까지 만들고 스마트폰 칩셋까지 다 수직 계열화 해서 제조하는 게 이게 기존 스마트폰 강자들에게 진짜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겉보기에는 안드로이드 위에 앱을 얻는 게 경제적이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속도와 장악력입니다.
속도요?
네.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식당을 예약한다고 한번 해보죠. 기존 방식은 AI가 안드로이드 OS에 요청을 보내고 OS가 배달 앱을 켜고 또 그 앱이 네트워크를 타는 여러 층의 번역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죠. 켜지고 로딩되고.
하지만 에이전트 네이티브 OS는 이런 중간 앱들을 완전히 건너뜁니다.
앱을 건너뛴다고요?
네. AI가 기기의 프로세서랑 메모리, 그리고 C트립이나 알리페이 같은 서비스의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직접 접근해서 순식간에 연산을 끝내버리죠. 레이턴시, 즉 지연 시간이 아예 차원을 달리하게 됩니다.
와, 딜레이가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통신사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 거대한 전환이 더 뚜렷해지는데요.
통신사요? 통신사들은 AI랑 무슨 상관이죠?
중국 통신 3사가 지금 데이터 용량을 파는 트래픽 경제에서 AI 연산력을 파는 토큰 경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토큰 경제요?
차이나텔레콤은 월 9.9위안에 AI 연산용 1,000만 토큰을 구독하는 상품을 내놨어요.
1,000만 토큰을 통신사에서 판다고요?
네. 기존에는 그냥 인터넷 고속도로의 통행료만 받던 통신사들이 이제는 AI 연산 자원을 잘게 쪼개어 파는 소매업자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진화시킨 겁니다.
와, 여러분 이건 정말 소름 돋는 변화 아닙니까? 우리가 O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쓰듯이 앞으로는 AI 지능 1억 토큰 요금제 이런 걸 내고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가 왔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드웨어로 얘기가 나온 김에 로봇 산업을 안 짚을 수가 없네요. 올해 중국의 인간형 로봇 생산량이 10만 대를 돌파할 거라는 공신부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지봇이 보여준 시연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네, 아지봇이 자신들의 G2 로봇 8대를 실제 공장 생산 라인에 투입해서 무려 64시간을 연속 가동하는 모습을 라이브 스트림으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라이브로요?
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잘 꾸며지고 통제된 실험실이 아니라 막 돌발 변수가 난무하는 실제 공장이었다는 점입니다. 인간 작업자들이랑 나란히 서서 6만 4천 건 이상의 작업을 처리했는데 성공률이 무려 99.99%에 달했습니다.
99.99%요? 세상에. 그 정도면 그냥 당장 내일부터 전국의 공장에 투입해서 양산에 돌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실증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유니트리라는 로봇 기업이 중국 과창판에서 단 73일 만에 초고속으로 상장 승인을 받은 것도 결국 이런 생태계의 자신감에서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AI 소프트웨어 모델이 똑똑해지고 그 뇌를 담을 자체 OS와 스마트폰을 만들고 로봇이라는 육체에 이식한 뒤에 통신사가 연산력을 요금제로 딱 뒷받침해주는 구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프라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유기체가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경제 지표로 직접 증명되고 있죠. 중국 해관총서 발표에 따르면 6월 중국의 수출이 전년 대비 27%나 급증을 했는데 그 성장을 견인한 핵심 축이 바로 AI 서버와 반도체 부품이었습니다.
대단하네요. 하지만 여러분, 이 거대한 중국의 AI 유기차가 밖으로 쭉 뻗어나가면서 글로벌 시장을 삼키려 할 때 마주하는 가장 거대하고 단단한 장벽이 하나 있죠. 바로 미국의 견제, 디지털 철의 장막입니다.
피할 수 없는 충돌이죠.
양국의 기술 생태계가 정면으로 꽝 충돌하면서 그 경계선에서 아주 기묘하고 역설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랑 AI 모델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걸 아무리 틀어막으려고 해도 자본주의 시장에는 늘 빈틈이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돈이 있는 곳에 길이 있죠.
최근에 오픈 AI와 구글의 최신 모델들이 미국 방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기업들에게 우회 유입되었다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블랙리스트인데 어떻게 쓴 거예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 중국 기업들이 싱가포르 자회사를 통해서 모델을 구매한 겁니다.
아, 꼼수네요.
네. 법적으로는 싱가포르 법인이니까 수출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간 합법적 빈틈이었던 거죠.
미국은 막으려 하고 중국은 몰래 빼냈으려는 상황인데 정작 중국 내부에서도 이 상호 불신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자사 내부에서 미국 안트로픽의 AI 모델인 클로드 코드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네, 그 사건 아주 흥미로웠죠.
겉으로는 뭐 보안을 핑계댔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첩보 영화가 따로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겹쳤는데요. 첫째는 미국 모델 내부에 중국 사용자의 접근을 감지하고 추적하는 숨겨진 코드가 심어져 있다는 의혹 때문이었고요.
와, 코드를 심어놨다?
둘째가 더 치명적인데 바로 증류 행위가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증류요? 그게 뭔가요?
증류라는 건 쉽게 말해서 아주 똑똑한 교수, 그러니까 미국의 클로드 모델에게 계속해서 복잡한 문제를 막 풀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 완벽한 정답지들을 싹 모아서 자국의 수준 낮은 학생, 즉 중국 AI 모델에게 벼락치기로 학습을 시키는 행위죠.
아, 그러니까 남의 뇌에서 나온 그 지식의 정수를 몰래 복사해서 내 모델의 성능을 단숨에 끌어올려버리는 거군요. 전교 1등 노트 훔쳐서 베끼는 거랑 똑같네요.
비유가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내 지적 재산을 도둑질당하는 거고,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너희가 심어둔 코드로 우리가 무슨 개발을 하는지 다 훔쳐보는 거 아니냐 하면서 서로 못 믿는 상황인 거죠.
야, 소프트웨어 도구라는 가장 밑바닥층 위에서부터 완전한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 쪽 상황도 진짜 만만치 않잖아요. 애플이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기기에 중국 창심 메모리, CXMT의 DRAM 탑재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있죠. CXMT도 미군 연계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블랙리스트 맞고요. 팀쿡 애플 CEO 입장에서는 글로벌 메모리 칩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니까 단가를 낮추고 중국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고유기책이겠죠.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일 텐데.
하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는 아주 뼈아픈 타격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마주한 진짜 숨막히는 딜레마는 따로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올해 4분기에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화웨이의 AI 칩 어센드 950입니다.
와, 청취자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생하게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엄청난 연산력이 필요한 한국의 AI 스타트업 CEO예요. 서버를 늘려야 하는데 눈앞에 딱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네, 골치 아픈 상황이죠.
하나는 성능은 최고지만 주문해도 1년을 기다려야 하고 가격이 무려 25만 위안에 달하는 미국의 엔비디아 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웨이가 딱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추론 성능은 엔비디아 못지않은데 가격은 3분의 1도 안 되는 7만 위안이고요. 당장 내일 서버실에 설치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당장의 비용 절감이랑 경제적 효율을 위해서 화웨이 칩을 서버에 꽂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칩을 딱 꽂는 순간 어느 날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거래가 영원히 끊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게 지금 글로벌 기술 생태계가 직면한 아주 잔혹한 현실입니다.
잔혹하네요, 진짜.
경제적 효율성만 따지다가는 지정학적 단두대에 목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공급망 실사와 안보 심사가 이제는 단순히 법무팀의 귀찮은 서류 작업이 아니에요.
그냥 서류 한 장 차이가 아니군요.
네, 기업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핵심 생존 잣대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8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지으면서도 동시에 미국 정부로부터 계속해서 자국 내 투자를 확대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는 것도요. 결국 이 지정학적 장벽 안으로 들어오라는 신호인 셈입니다.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처럼 이번 주는 기술 발전의 가속도와 국가 내부의 철저한 규제 그리고 거시적인 지정학적 충돌이 한꺼번에 정면으로 꽉 맞부딪힌 진정한 의미의 분수령 같은 주간이네요.
네. 밖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파생상품이라는 자본의 지렛대를 타고 한국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고요. 안으로는 인간의 감정을 흉내내는 AI의 전원을 무자비하게 끄면서도 동시에 하드웨어와 생태계를 수직 계열화해서 글로벌 AI 룰메이커가 되려는 패권 경쟁이 지금 아주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죠.
자, 오늘의 심층대담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AI는 스마트폰 앱을 넘어서 우리를 대신해 타이핑을 치고 공장의 로봇으로 들어가면서 일상에 숨쉬듯 스며들고 있습니다.
네, 이미 우리 삶의 일부죠.
하지만 이 모든 편리함의 밑바탕을 떠받치는 기술 생태계는 디지털 철의 장막에 의해 정확히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진짜 언젠가는 우리가 미국식 AI 현실 아니면 중국식 AI 현실 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구족해야 하는 그런 서늘한 날을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요?
정말 무거운 질문이네요.
서로 다른 칩셋, 서로 다른 생태계, 서로 다른 규칙으로 굴러가는 두 개의 세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일터와 기술 지도는 지금 어느 쪽 시계에 시간을 맞추고 계십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 방안을 채운 두 개의 시계 소리가 여러분의 내일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깊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지식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심층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